오늘부터 정의로운 A Theory of Justice, 존 롤즈 선생이 짓고 한경식 선생이 옮긴 이 학사에서 나온 정의론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두꺼운 책들은 물론 멋있으니까 한번 사기는 하겠지만 한번 사고 나서 보통 한달 안에 읽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려서 읽어야지 하고 봐도 1년이 지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들로 쓰여진 추상적인 원리에 대한 고전들은 혼자서 읽기가 상당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제대로 읽지 않게 되고 앞에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연속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뒤에 부분을 봐도 앞에 부분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읽다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책장에다 꽂아두게 되는데 이런 책 중심의 강의의 이점은 책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속도감 있게 강의를 해서 그 MP3 파일로 올려놓으면 MP3 파일을 다운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시간 계획에 맞춰가지고 정규적으로 이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이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절로 따지면 87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각 절을 갖다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한다면은 2400분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60분으로 나눠보면은 40시간 정도다. 40시간이면 12시간씩 공부한다고 쳤을 때, 한 4일 정도 정의론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학 때 4일 정도 MP3 이제 그 대용량 MP3 플레이어에 저장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다른 책도 보면서, 12시간 정도 도서관에 이제 앉아 있는 걸한 4일 정도만 하면, 4일째는 또 12시간도 아니죠. 4시간만 하면 되니까. 4일 정도 하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은 차라리 혼자 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또그긴 강의를 다 듣는 사람도 없겠죠. 또뭐 4일 연속으로 안 하면 이틀씩 2주간 보겠다. 혹은 매일매일 듣겠다. 매일매일 들으면은 하루에 2시간씩 하면은 20일이면 다 듣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 고전들을 강의한 책 중심 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강의자와 함께 강독을 해나가서 한번 다 읽고 나면은 강의자가 읽어주지 않은 부분도 보다 체계적인 이해 속에서 풍부하게 읽어 나갈 수가 있죠. 강의자가 한번 강의한 것을 쭉 듣고, 되도록이면 한달 내에 다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일 내에 다 듣고, 또 들을 때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 애초에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골드웨이브 등을 이용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죠. 빠른 속도로 저장을 한 다음에 MP3로 옮겨버리면은, 12시간이 아니라 뭐 1.5배로 저장을 하면은 8시간 정도면은 하루 분량을 다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정판 서문 20페이지를 보시면은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의 복지국가라는 관념과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20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롤즈가 초판을 내고 난 뒤에 많이 생긴 오해가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특히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시급자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또한 이런 비판이 전제하고 있는 관점에서 롤즈의 이론을 이해하다 보니까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황당하다. 최소수혜자만 사람이냐 이런 식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롤즈는 그런 비판이 자신의 차등의 원칙이 어떤 맥락에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개정판 서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관념 A라고 쓰시고,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관점 B라고 쓰시고, 그 사이에 부등호 표시를 A와 B는 같지 않다. 이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양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유재산권과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쓰시고, 사유재산권 허용. 넷째 줄에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 이게 공통점. 근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뭐가 다르냐? 부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그 사회의 기본적 구조의 하나로서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 정치적 삶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정치적 삶그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런 생산수단의 자산을 소수가 독점하게 되면 그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따라서 독점하게 되고, 사회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생산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 집단이 커다란 전략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은 애초에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에 우리는 다 똑같은 평등한 시민이고 1인 1표다 하는 것이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선택지들의 범위가 사실상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시민들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규제지만 독점적인 자본 소유자의 입장,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큰 비율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쟁점이 형성된, 정치적인 지형이 형성된 어떤 의제가 있다고 했을 때, 부및 자본의 소유가 분산되지 않고 독점된 사회에서는 그런 의제는 의제 자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방지한다. 또 정치적 삶의 통제는 이런 의제의 협소화 이외에도 어떤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적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을 쉽게 지지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 조작인 것이고, 이런 조작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게 된다. 말하자면은 복지국가의 관념은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이 아니라 각 시기가 끝나는 순간 사람들 간의 소득을 적정한 정도로 이전한다. 적정한 정도란 뭐냐? 보험이다. 보험 드는 거다. 이런 것인 반면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이라는 것은 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회, 그러니까 특히 직업 생활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개인에게 체화된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세상을 읽는 방법을 획득하고 또그 세상을 읽고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세 번째로 자신의 기획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핍박된 그런 실존적인 절박성에서 벗어나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본가 계급에게는 그러한 추구가 지금은 자본가 계급과 인간 자본을 부모 잘 만나서 희소하게 취득한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반면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 삶의 기획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롤즈가 차등의 원칙을 도출한 기점인 원초적 입장에서 쓰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원초적 입장, 즉 사회에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특수한 이익 때문에 규범적으로 합당성을 갖지 못한 특수한 이익에 끌려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죄의 베일을 쓰게 되는 것인데, 그 무죄의 베일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 노동자 자본가가 있는데, 노동자 자본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누가 노동자가 되고, 누가 재벌집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래서, 짠! 하고 무죄의 베일을 걷으면은, 누군가는 노동자가 되고, 누군가는 자본가가 되는데, 어떤 확률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험을 좀 마련해라. 이런 또 확률 게임에서 위험 기피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규칙을 소득 이전의 규칙을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최소 수혜자만 사람이냐? 그러면은 최소 수혜자 20 받고 최대 수혜자 100 받고 최소 수혜 그런 사회가 A 사회라고 하고 최소 수혜자 19 받고 최대 수혜자 150 받는 B 사회. 그럼 최소 수혜자 1 떨어졌다고 비사회가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더 부정의한 사회가 되는데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반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는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지가 아니라 최소 수혜가 갖게 되는 어떤 기초적 성과 관련된 권리들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단순히 재산권 구조는 지금의 자본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에 각각 차지하는 계급을 모른다는 식으로 원초적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원초적 입장에서 쓰게 되는 무지의 베일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재산권 규칙들, 어떻게 해서 소득이 점유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재산으로서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인지까지 결정하는 그러한 검토의 기점이라는 것이죠. 21페이지 복지국가에서 2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복지국가에서 그 목적은 어떤 사람도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업되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늙어서 소득이 없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각 시기의 최종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관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지국가의 관념은 다음 두 가지 원칙은 위배에도 충분히 충족된다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격차.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과도한 소득격차.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만 원밖에 못 받는 평생 일해도 80만 원밖에 못 벌고 또 그러한 미숙년 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는데 실업하면은 60만 원 나오고 또 아프면 의료보험도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복지국가는 끝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생산적 자산에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무일푼인 부모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인간자본의 소유와 관련해서 또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학교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고 학교 게임에서 탈락한 결과 원포 올로 이제 Once for all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뒤에 학습 기회나 직업 훈련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런 걸 가지려면 사적인 비용 투여가 필요한데 애초에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데 사적 비용을 어떻게 투여할 것이냐 그렇게 돼가지고 인간 자본도 계속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복지국가하고는 복지국가 요건은 충족시키는 것이야. 두 번째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한 정도의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다. 지금 멕시코에 지금 86%의 생필품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에 관련되는 모든 작업을 한 기업이 하고 하고 있어요. 문우발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 소유주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실상 좌지우지해도 멕시코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업 보험이 있고, 이러면 복지국가는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기업가의 이익을 심대하게 해야 하는 의제를 내놓았을 때, 그 의제는 사실상 정치적 의제로서 현실적으로 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근본적인 의제뿐만 아니라 다른 간접적으로 연결된 의제들도 결국에는 그 기업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겠죠. 그럴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모두 1인 1표를 누리고 있지만, 이 경우에 정치적 자유가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다고는 볼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회도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 하면은 복지국가 관념은 인정하게 된다. 과연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증 과정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복지국가적 관념이 정의로운 사회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롤즈는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22페이지. 이와는 달리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는 처음부터 기본적 제도들이 그 생산 자산을 일부 소수의 수준이 아니라 시민 일반의 수준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즉, 우리가 시민교육센터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대안경제체제에서 주로 나오는 생산수단에 대한 분점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6%의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자종액 제한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상호 출자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고 뭐 이런 연쇄 출자를 통해서 계열 기업사들을 전체 다 지배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법이긴 하지만 그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승계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 자산에 관한 권리가 갖는 유동성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죠. 즉, 존 롬의 시장 사회주의와 같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현금화될 수 없고, 현금으로도 주식을, 그런 시민들에게 분점화된 주식을 살 수도 없는, 식으로 이제 그 생산 재산권을 규정해버리면은 지속적으로 분점이 되겠죠. 또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균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종의 게임을 제시하고, 그 게임에서 발탁된 소수만이 직업과 훈련의 숙련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숙련된 인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간 자본의 생산성 수준을 넘어서 지대를 추구하고 그 지대를 방어하는데 정치적인 과정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막는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차등의 원칙이 보다 그 올바른 의미가 드러난다. 즉, 차등의 원칙은 복지국가의 맥락. 최소 수혜자가 19 받는데 19 받는 건안 되고 20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수치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맥락이 아니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 즉, 어떤 사회의 재산권에 관한 규칙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규칙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모두에 대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회에서 그 규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보아서 가장 불리하다고 드러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그 규칙이 사실은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 그 규칙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산권에 관한 규칙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지 재산권은 그대로 놔두고 있고 외부에서 픽스 고정된 것으로 놔두고 있고 그 재산권을 기초로 해서 실제 시장 경제가 돌아간 결과 분점되게 된 그런 어떤 재화들을 뭐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분배한다는 식으로 차등의 원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롤즈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로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재산소유 민주주의 형태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두 개다. 그렇지만 복지국가라는 관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두 체제 중에 어떤 체제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를 연인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이고 경제학의 영역이지 정의론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개정판 이 정의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36페이지 1절 문단 1 사상체계의 제1등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등목이다. 도입부가 아주 매력적인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죠. 존 롤즈가 평판이 글을 잘못 쓰는 사람이다. 이게 대체적인 평판이에요. 글을 잘못 쓴다는 것은 뭐 논증 구성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논증 구성은 논리적으로 잘돼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추상적인, 너무나 추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술술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번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글을 못 쓴다는 것이고, 다만, 그, 반짝이던 문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는, 또 그런 측면에서는 글을 잘 쓰는 측면도 있다. 예, 이런 문장은 멋진 문장이죠. 사상체계의 제1등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등목이다. 자, 이거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정의의 우위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직관적인 신념들을 한번 일별하는 것이죠.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다음 문단, 문단 2. 이러한 명제들은 정의의 우위성에 대한 직관적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Question 1. 그러한 입장이나 그와 유사한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가? Question 2. 타당할 경우 그 논거는 무엇인가? 결국 이 Question 1과 Question 2를 다룬다는 것은 정의론을 전개해준다는 것이죠. 정의론을 전개하게 되면 결국 위의 Question 1과 Question 2를 해명하고 평가해주는 지침이 될수 있겠죠. 자, 여기 1절에서 살펴볼 과제, 1절의 과제라고 옆에 쓰시고, 나는 먼저 정의의 원칙들이 수행하게 될 역할을 생각해. 정의라는 것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탐구해야 되는지, 그 원칙이 사회에 할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회의 의의라고 36페이지 맨 마지막 그 줄에 옆에다 쓰십니다. 사회의 사회라는 것은 그 성은 상호 간의 구성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구성력을 갖는 행동 규칙을 행동 규칙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행동 규칙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런 규칙이 없는 집합은 우리는 이제 군중이라든지 그냥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지 그것을 사회라고는 할수 없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에펠탑 앞에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북적인단 말이죠. 그것을 두고 사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라는 것은 롤즈가 정의론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 정의론이라는 것은 근대 국가의 개념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이 채택하게 될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것이고, 이 정의의 원칙들이 수행하게 될 역할도 이런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근대 국가. 자, 이런 사회라는 것은 비록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왜?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상충하게 되겠죠. 이왕이면 큰 몫, 이왕이면 다홍치마. 네, 옆에다가 정의의 원칙의 의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36페이지는 사회의의, 정의의 원칙의의. 정의 원칙의 의의라는 것은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인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다. 이게 정의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이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전단이 더 중요하죠.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준다. 즉, 정의의 원칙을 떼어내고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순 없다. 이득과 부담의 분배를 이야기할 때는 정의의 원칙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죠. 즉, 이득과 부담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권리와 의무는 정의의 원칙과 연관되어서 할당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의 원칙이 하는 기능이다. 옆에다 기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3. 그러면 어떤 사회가 그 성원들의 선을 정진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보자. 옆에다가 질서정연한 사회 의의 이렇게 쓰시고 equal 표시, 등호 표시를 해주고 사회 더하기 공공 정의 간에 의해서 규율.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사회 앞에 질서 정연한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 질서 정연한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사회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냐? 공공 정의 간에 의해서 규율되면 그걸 갖다가 질서 정연한 사회. 어떤 사회는 구속력에 관한 행동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왕의 절대적인 이득을 위한 규칙이다. 그래서 왕조 체제다. 뭐 김정일 왕조 체제다. 이럴 경우에 그 사회는 행동 규칙은 분명히 있어서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지만 그래서 사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공 정의관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공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공공적이라는 말은 사적이라는 말, 비공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공적이라는 말은 도키는 용어로 에스익의 영역, 사적 결사체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롤즈에 의하면은 정치 문화에는 공적인 정치 문화와 비공적인 정치 문화가 있는데, 공적인 정치 문화는 뭐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입헌적인 정치 제도와 이들에 대한 해석의 공적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비공적인 정치 문화는 대중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대중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담론은 포괄적 교설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뭐 사회 문제 연구 모임에서 그 회원들에게 발간하는 그 매체가 있다고 봅시다. 그 매체에서는 정치적 사안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정치적 사안들을 공공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 클럽의 구성원들만이 오로지 받아들이고 있는 포괄적 교설, 컴프리헨시브 닥트린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롤즈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그런 포괄적 교설의 하나로서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 종교도 다르고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르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다르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정의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공적 정의관. 비공공적 정의관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리주의자다. 나는 공리주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정의관은 비공공적 정의관이고 정치적 정의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비공적인 정치적 정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롤즈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효율주의 규제라고 썼는데 이 원문에는 regulat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규율이라는 말로 고치시고 The well-ordered society를 한경식 교수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번역하였는데, 염수균 선생은 이 말을 좋은 질서의 사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경식 교수의 책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좋은 질서의 사회라고 바꿔 부르기가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바로 그 파악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는 좋은 질서의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보다 더 추천할 만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는 없고 또한 롤즈의 정의론을 다루는 학계에서는 사실상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용어로 지금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이거를 깰 수도 있는데 일단 왜냐면은 좋은 질서의 사회다. 질서정연한 사회, well-ordered society가 society plus regulated by public concept of justice. 즉, 사회 더하기 공공정의관에 의해 규율이니까, 사회는, 모든 사회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규율이 되죠. 그 질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정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사회, 이것이 일으키는 어떤 직관적인 이미지는, 그러면 왕의 이득을 위해서 딱 정연하게, 일괄되게 체계를 탁 갖추가지고 법전이 탁 놓여져 있다. 이것도 질서 정연하지 않느냐. 이런 관념을 갖출 수 있는데, 같은 질서라 해도 공공정의관에 의해서 규율되는 질서를 가진 사회를, well-ordered society라고 한다면은 좋은 질서의 사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 왜이 책을 읽기 때문에 매번 바꿔 부르기가 귀찮아서,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서의 사회라고. 즉, 그것은 다른 사람들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런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에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또 기본 제도도 그걸 충족시키고 있고, 또 기본 제도가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규율이라는 regulated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죠. 자, 이러한 경우에 여기서 이제 옆에다가 효과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효과. 공공정의관에 의해서 사회가 규율되면은 나타나는 효과. 사람들은 상호간에 비록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요구를 판정하게 될 공동의 입장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불만이 있죠. 특히 이제 어떤 한 직업의 측면에 가서 살펴보면 다 불만이 있다.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이 있고 의료수가와 관련해 또 국민보험 강제 지정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의료비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고. 다 불만이 있다. 또뭐 유통업계는 유통업계대로 불만이 있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불만이 있고 직접 생산자들은, 농산물 생산자들은 유통업계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고, 이런 불만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가득한 불만들에 기초한 요구를 하게 될 때,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요구는 판정되지 않죠. 그 요구를 판정하게 될 공동의 입장을, 인정하려면 공공적 정의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포괄적 교설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서로 간의 경계, vigilance. 여기서 경계는 이제, 경계 끄다 할때 경계가 아니고, 경계 근무할 때 경계죠. 불침번. 그런 거. 서로 간의 불침번을 불가피하게 한다면, 이러한 공공적 정의감은 굳건한 결합을 가능하게 준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경향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은, 자, 친구들 간에 밥을 먹고 이제 식도락을 즐기는 모임이 있는데, 뭐 같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맨날 밥을 같이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밥을 먹는 모임에서 만약에 식사비를 내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가 안돼 있다. 고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합의가 안돼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이 협동적 식도락 모임은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더치페이냐, 더치페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버는 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놈이 가끔씩 쏠 때를 제외하고는 더치페이다. 또는 진짜 좀 요즘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가 있다. 그렇다고 식도락 모임에 빠지기는 그렇다. 그럼 그 친구는 뭐 8,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너는 5,000원만 내라. 이런 것들이 주지되어 있고, 공지되어 있고, 그런 원칙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규율되면은 그 식도락 모임은 굳건한 결합을 유지할 수 있겠죠. 반면에, 누구는 더치페이다. 누구는 돈 많이 버는 놈이 내야지. 뭘 이런 걸 똑같이 내놔. 이렇게 생각하고 살살 얻어먹기만 한다면은 서로 간의 불침번, 경계 근무가 불가피하게 되겠죠. 이런 효과가 된다. 판정도 할수 있고, 굳건한 결합도 할수 있고, 유대를 공고히 해주고, 정의에 대한 일반적 욕구와 다른 목적들을 추구해 한계를 설정해준다. 예를 들어서, 예술을 위해서 산을 불태운다. 이것이 나의 포괄적 교설에 비춰 예술지상주의다. 그렇지만,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공의 자산이 되고 공기도 내뿜고, 이런 산을 갖다 불태우는 것은 그 산이 아무리 조그만 산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뭐 자유롭게 추구는 할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참여의 원칙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도출된다면은 그러한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붕괴하거나 침해하거나 불평등하게 만드는 한에서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다. 내 마음대로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깔보며 살고 싶다. 라는 욕구도 한계를 지켜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치적으로 조종하거나 진리를 은폐시키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공적인 정치회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전략적 힘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공공적 정의관이 질서정연한 인간 공동체의 기본적인 헌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기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한 경우는 드물다. 기존 사회는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가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다. 즉,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해줄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부터가 정의론 전개의 전제, 즉 정의론이 전개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실존적 여건인데, 우리는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할 어떤 특정한 원칙의 체계가 필요하기는 하고, 그것이 만약에 어떻게 판명이 되고 구성이 된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주장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 3대 포괄적 교설에 따른 정치적 정의관이 불일치하는 것이 지금의 사태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궁극적 정의관을 전혀 탐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탐구해서 이게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다양한 포괄적 교설과 관련된 비공적 정의관과 구별되면서 그 상이한 원칙들과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나타내주는 정의의 개념, Concept of Justice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다양한 정의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정의의 개념을 일단 상정하고 그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이한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 이것이 첫 번째, 기초정명제, 즉, 정의의 개념을 합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단초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명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의관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거 정도는 사람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다.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정의의 개념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갖지 않는데 권리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물으면은 이것은 이런 더 깊은 심층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정당화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정의의 개념에 합당한 어떤 정의관이 될수 없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 원문에는 No arbitrary distinction are made between persons. 그러니까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일에 arbitrary distinction, 자의적인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가 높은 사람, 코가 낮은 사람, 피부 색깔이 어떤 사람, 부모의 IQ가 어떻다. 이런 것에 의해서 부당한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규칙들이 있을 경우에 제도가 정의롭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적절하게 조정한다. 적절하게, 정의 원칙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구별이 없고 적절한 조정의 기능을 할수 있다. 요두 가지의 이건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관념을 각자 받아들이는 정의의 원칙들에 맞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당한 제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관이 각자 다양하지만 이 정도는 합의할 수 있고 이것에 맞춰 자신의 정의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39페이지. 그런데 정의관에 있어 어떤 합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유일한 선결 조건은 아니다. 그 위에도 사회는 특히 조정, 효율, 안정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사회가 잘 존립하려면 가져야 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서 규율된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조정, 동그라미 3, 효율, 동그라미 4, 안정.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 선을 쭉 그으세요. 선을 쭉 그어서,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서 그 사회가 규율된다는 것은 조정, 효율, 안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크게 끼친다. 어떤 정의관이냐라는 것이 요 2, 3, 4에도 영향을 크게 끼친다. 조정이란 무엇이냐? 조정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갖는 인생 계획이 상호 융화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양립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조정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추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내놓은 것이 A라는 사람의 삶의 기획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B라는 사람의 삶의 기획만 완전히 인정해준다면 그것은 정의의 원칙이라고 보기 힘들겠어요. 이게 조정의 문제고 두 번째가 효율의 문제. 나가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효율적이면서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 목적의 달성을 가져야 한다. 효율의 문제. 세 번째로 안정의 문제. 끝으로 사회 협동체제는 안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호응을 받는 동시에 regularly complied with.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준수된다 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호응을 받는 동시에 그 기본 규칙들은 기꺼이 준수되어야 한다. willingly act open. 사람들이 기꺼이 사회협동체의 규칙에 따라서 기꺼이 행동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하고 인식도 하고 있고 행동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정되지. 인식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거나, 아무 때나 사람들이 행동은 하는데 공지가 잘안돼 있어서 이것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안정이 아니고 또 위반이 생길 경우에 더 이상의 탈선을 예방하고 그 체제를 복구하려는 안정 세력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세 가지 문제가 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옆에다가 관련성이 있는 이유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성이 있는 이유.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어떤 합의의 기준이 없을 경우 서로 이익이 되는 체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효율 나왔죠. 그들의 계획을 조정하는 거지. 조정 나왔죠.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합의된 기준이 없으면은 이 사회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거나 이득이나 부담의 분배를 할때 사람들이 전부 힘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겠죠. 전략적인 기회주의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힘의 여건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우후 몰려가고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에이씨 어쩔 수 없네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면서 틈만 나면 그걸 어기려고 하겠죠. 내가 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할수 없겠죠. 불빙신과 원한이 시민적 유대를 좀먹으며 의욕과 적개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하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는 행동으로 몰고 간다. 즉 사회 파괴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된 존립, 사회가 잘 존립하는 것의 조건이 네 개고 정의 간의 의견 교율, 조정 효율 안정이고 정의 간의 의견 교율이 조정 효율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정의 간의 역할이 정의의 개념을 확인하는 그 쓸모를 넘어서서 이 2, 3, 4의 문제와의 보다 광범위한 관련들을 고려해야 된다. 즉, 분배적 역할, 권리와 의무의 분배적 역할 하나만으로 정의관을 평가할 수는 없고, 정의의 제도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선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즉, 사회 잘된 존립에서 동그라미 1은 금메달이죠. 어떤 한 정의관이 다른 것들과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other things being equal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이 2, 3, 4라는 평가 척도에 의해서 그 정의관을 여러 개의 정의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이 2, 3, 4와 관련해서 가져올 보다 광범위한 결과에서 더 바람직할 경우 A가 B보다 정의로서의 덕목은 똑같은데 2, 3, 4에서 B가 더 우월하다면 B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즉 우위 판별의 추가적인 기준이 2, 3, 4가 된다. 즉 은메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잠시 쉬고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